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의 날로 증가하는 핵 위협은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위협 대응이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모두 이행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와 고위 관리들을 만난 뒤 내일 베이징으로 이동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 전신인 유엔 인권 위원회 때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6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독립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겐 북한 정권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내년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우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으로 명명된 이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대외 원조와 환경, 농업, 노동 분야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새 예산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안전이 없이는 번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는 올해보다 540억 달러 거의 10% 늘렸고 국토안보부와 보훈처 예산도 각각 7%와 6%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환경청 예산은 31%, 대외원조 등을 담당하는 국무부는 29%, 농업부와 노동부는 예산이 21%가량 크게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예산으로 상원의원의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승인됩니다. 미 상원은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 혹은 반대할지 불투명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총선에서 온건 보수 성향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전체 150석 가운데 33석을 차지해 의회 제1당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이슬람, 이민에 모두 반대했던 극우 성향의 자유당은 20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마르크 루테 총리는 이날 총선 결과가 나온 뒤 네덜란드 국민이 잘못된 인기 영합주의를 거부했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네덜란드 총선은 올해 실시될 프랑스와 독일 총선에 앞서 유럽 전역에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졌었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가 이번 네덜란드 집권당의 승리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메블리프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루테 총리의 재선에 관련해 유럽의 종교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차우쇼울루 장관은 루테 총리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모두 파시스트로 별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앞서 네덜란드의 정부가 지난 11일 로테르담에서 열릴 예정이던 터키의 개헌 찬성 집회에 참석하려던 샤우스올루 장관과 터키 정부 대표단의 입국을 공공질서와 안전을 이유로 불허한 뒤 네덜란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핵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오늘은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관련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려 한다며 북한과 북한 주민들은 미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지원과 외교 등을 통한 지난 20여 년의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만큼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갈수록 커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등 당사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에 이어 17일 전용기 편으로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서울 방문이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한미 동맹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 도발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언론들도 틸러슨 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트럼프 정부가 내놓게 될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5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에 관여한 여러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과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틸러슨 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틸러슨 장관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회의들을 통해 틀이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부터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 대화와 핵 보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운데 대화와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일단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15일 백악관 관리들이 무력 대응 등 모든 선택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선은 기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당장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통신에 누구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협상 불가라며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분노만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신뢰 있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계속 병행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오바마 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정부와 공조해 조용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나라들을 접촉해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끊는 여러 노력들을 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고위급 교류가 절반으로 줄었고 북한 정권의 수입도 연간 수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한에선 고위 관리들조차 처형이나 암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제 붕괴가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에서 더 나아가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을 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 대신 비핵화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지난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의 발언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이용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볼 때는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과신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북한 정권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히 북한 정권의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레토릭상으로 중국은 늘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얼굴을 붉힐 수는 있지만 북한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북한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경우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8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하고 회동 내용을 공개한 것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던진 것으로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사드 배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은 북한에게 일종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국제관계의 관성과 구조로 보았을 때 트럼프 정권과 차기 한국 정부와의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몇 달간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하겠지만 트럼프 정권과 사드를 둘러싼 갈등 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선포하는 19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강경 행보에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쟁 갈등 구조 속에서도 시진핑이 그렇게 약한 모습은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트롱 차이나하고 차이나 드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권력 강화 측면에서도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은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병행 추진하되 그전 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오랜 강대강 국면이 지나가면은 결국은 협상 국면이 도래할 것이고 협상 국면이 도래하면은 결국 모라토리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뭐 건드리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핵을 갖다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은 핵실험을 갖다 유예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은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을 갖다 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 추이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미북 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압박 증가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북한의 저항 능력이 단기간에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극히 제한된 수준의 핵사찰을 허용하며 미북 대화를 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역시 중국의 제재 강화 노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과의 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교관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의 외교적, 정치적 자산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의 카드를 쓸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차기 정부 입장이 북핵 문제 향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사드 작전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지 설계 부분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관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사드 체계가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선 사격 통제용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적인 부지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부지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질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 준비 작업도 시작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당초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던 여러 절차를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드의 작전 운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모양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중 사드 작전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군은 지난 7일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를 경기도 오산기지로 들여오는 등 사드 체계 전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발전소 등 나머지 주요 장비들도 속속 한국에 반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발사대 추가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한국에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드 장비의 전개 여부는 작전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전개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미한 군 당국이 이렇듯 사드 배치의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날로 더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속도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이 어떤 위협이 증가되는 속도에 상응하게 조금 더 빠른 어떤 속도로 내서 방어 기제를 갖다가 조금 구비를 하자.
한편 한국의 KBS 방송은 사드에 탑재되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사드 운용 병력 일부가 16일 오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KBS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미 공병대의 전기 공사만 끝나면 부지 공사 마무리 전에라도 사드 포대를 실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지난달 중순 중국에서 한국민 8명의 출입경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체포된 8명 가운데 6명은 석방됐지만 선교사 2명이 현재 라오닝성 간수소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구금된 한국민에 대해 영사 접견을 하는 한편 중국 공안 측에 인도주의적 처분을 요청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체포된 사람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하던 한국인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체포 당시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해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6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초안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독립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시와 문서화 노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나가오카 칸수케 공사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이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ask the other members of this council for their support to ensure that this resolution is adopted by consensus.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종교 탄압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의 자료집이 발견됐습니다. 이 자료집을 낸 단체는 종교 탄압이 북한 정권의 중대한 인권 범죄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최근 북한의 종교 실상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교 탄압이 김정일 시대보다 한층 가혹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료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한 종교 유입을 뿌리 뽑으라고 수시로 지시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다양한 국적의 종교인들이 납치 또는 살해되는 사건이 빈번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가 2015년 1월 북한 방문 중 체포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석방되긴 했지만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베 선교사와 호주인 존 쇼트 선교사도 각각 2012년과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 한충렬 목사가 중국 지린성에서 선교와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피살된 사건 또한 북한 요원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국기, 최춘길, 김정옥, 김창완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되거나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횟수가 김정일 시대보다 늘어났다고 고발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세습을 통해 정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수령체제 강화 차원에서 집권 초기부터 종교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더 튼튼하게 강화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정보 유입이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 기독교 선교 행위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거에 이 정권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권 측근자들도 공로를 세우거나 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또 숙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집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지로 알려진 장대현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워 신처럼 추앙하도록 강요하며 다른 일체의 종교활동을 미신이나 아편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적 북한 인권 행사는 물론 각국의 시민단체와 의회 등의 자료집을 배포해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반인도 범죄인데 기독교 학대, 종교 학대는 국제범죄 가운데 대량 학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종교 탄압을 대량 학살 범죄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죠.
정베드로 대표는 당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북한의 종교 탄압을 한 집단이나 계층을 조직적으로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대량 학살 범죄로 규정하려고 했다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빠졌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종교 탄압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법정에서 단죄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중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장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I believe that the raging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외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 문제는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인권이사회가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일환으로 이 사건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The killing of Kim Jong-nam is under the investigation of the Malaysian authorities.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서 제가 촉구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암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권 측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저희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교류를 추진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Building a dialogue with the DPRK authorities is not only with me.
북한 당국자들과의 대화 통로를 구축하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인권 기재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엔 식량권특별보고관, 교육권특별보고관, 건강권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보고관들과도 교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기본 전략은 양면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유엔과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교류를 시작한 다른 유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류들이 진전되기를 권장하고 교류의 범위도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외무성 당국자는 특별보고관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법학과 교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영원히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I was informed about that statement from the DPRK representative in New York. Actually, as you say, it was in November.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로부터 그런 얘기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동북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 서울에 있었죠. 저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자는 제 요청에 대해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금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I am not aware about any of these specific analysis from the US government. That's not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런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질문에 답변하자면 적대 행위 증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긴장과 적대 행위가 고조되는 데 대한 일본 등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미국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견해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북한의 외교관들과 해외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북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Those people who are leaving DPRK, some of whom I met in my last trip to Northeast Asia.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제가 지난번 동북아시아 방문 때 만났던 탈북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릴 필요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죠.
중국은 계속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I am at the moment verifying information in respect to single cases of
저는 현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지도 모르는 탈북자 사례 한 건과 관련한 이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농루플루망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강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모든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북한을 떠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원칙인데요. 특히 중국은 난민보호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인권서울사무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을 인권범죄 책임자로 기소할 전략을 개발할 국제형사사법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re is a report from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f the United Nations. This is a report that they just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 문제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 그룹이 13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고 이 법률적, 사법적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기소 전문가들을 배치하라는 권고입니다. 이 문제가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결의안에 이런 측면을 진전시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이사회에서 모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현철 기자의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러시아의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은 약 7,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9% 줄었습니다. 러시아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약 6,800만 달러, 대북 수입은 약 870만 달러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2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35%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대중 교역액은 중국의 비중이 약 90%로 가장 큽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겠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대북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액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목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북한의 대륙 교역액은 대중교역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지난 2013년 이래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2015년에 9%, 그리고 2014년에는 11.4%에 달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팀의 최장호 박사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교육이 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국내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교역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둔화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최장호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악화한 한반도 정세를 꼽았습니다.
However, because of the sanctions, because of the overall crisis i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경제 제재로 교역을 포함한 대북 경제 협력 사업들이 계속 뒷걸음질했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하지만 서비스 교역에 속하는 노동자 송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국을 경유하는 교역을 고려하면 두 나라 사이 무역액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박사는 열악한 북러 접경지대 사회 기반시설뿐 아니라 북한 시장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자세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시장 진출보다는 돈 벌기 좋은 한국과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북한 내 기반시설 건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가스관, 전력망, 그리고 철도 노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장호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뿐 아니라 다른 경제협력 활동들도 활발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한반도 정치 상황이 좋아져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lift the sanctions. This is the short answer, but still if there will be a lot of work to be done because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려야 북러 교역이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 기업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북한 관련 사업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야 러시아의 대북 투자뿐 아니라 교역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한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은 지난 60년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왔으며 분쟁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ast has been one where even when we have had disagreements, we've managed to drive the alliance forward.
리퍼트 전 대사는 과거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견이 있어도 동맹 관계를 진전시켜 왔다며 이는 동맹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희망과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재직한 토마스 허버드 전 대사도 미한 동맹은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For the last 10 years or so. We've pursued a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일치된 접근을 해왔으며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런 추세가 바뀔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자신이 진보적 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대사를 지냈다며 그때도 미한 양국은 협력을 잘했으며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1기 당시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정권들과 일한 자신의 경험을 비춰볼 때 물론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두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My own experienc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working with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한국 정권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방향이 현재 분명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역내 다른 협력국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근무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든 미한 동맹은 매우 굳건했다며 60일 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한 동맹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lliance has remained very strong no matter what the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달성하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은 세계 여성의 정계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의회 내 여성 비율이 16.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16일 국제의원연맹과 함께 발표한 2017 여성 정치 보고서에서 의회 내 여성 비율과 정부 내각 내 여성 장관 비율을 기준으로 세계 여성의 정치력을 순위로 매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의회 내 여성 비율에서 조사 대상 173개 나라 가운데 1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112명입니다.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은 23.4%였고 아시아 평균은 19.6%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로 61.3%였고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가 18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내각 내 여성 장관 수는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여성 의원 비율 순위에서 116위로 북한과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104위, 중국은 74위였습니다. 여성 장관 비율에서 한국은 186개 나라 가운데 142위로 역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내각의 여성 장관이 가장 많은 나라는 동유럽의 불가리아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직 등 여성의 정계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다음 달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의사를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을 통해 전해와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팀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순수 국제 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북한 대표팀의 참가를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는 26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전역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12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2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3도로 일교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끼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4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사리온 영하 1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9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6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에는 6도.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웅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의 날로 증가하는 핵 위협은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위협 대응이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모두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와 고위 관리들을 만난 뒤 내일 베이징으로 이동합니다. 미 언론들은 앞서 틸러슨 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포기를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마크 워너 민주당 측 정보위 간사는 16일 우리가 입수한 정보를 보면 트럼프 타워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미국 정부의 사찰을 받은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런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케이블 TV 방송인 폭스 뉴스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을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안에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전에 나의 트럼프 타워에서 전화 도청을 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알았다며 끔찍하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내년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우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으로 명명된 이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대외 원조와 환경, 농업, 노동 분야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소환에서 새 예산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안전이 없이는 번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는 올해보다 540억 달러 거의 10% 늘렸고 국토안보부와 보훈처 예산도 각각 7%와 6%가 늘었습니다. 반면 환경청 예산은 31%, 대외원조 등을 담당하는 국무부는 29%, 농업부와 노동부는 예산이 21%가량 크게 줄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년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예산으로 상원의원의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승인됩니다. 미 상원은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쉬운 두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 혹은 반대할지 불투명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총선에서 온건 보수 성향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전체 150석 가운데 33석을 차지해 의회 1당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이슬람, 이민정책에 모두 반대했던 극우 성향의 자유당은 20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마르크 루이테 총리는 이날 총선 결과가 나온 뒤 네덜란드 국민이 잘못된 인기 영합주의를 거부했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네덜란드 총선은 올해 실시될 프랑스와 독일 총선에 앞서 유럽 전역에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방부 부장관에 미 보잉사의 패트릭 샤나한 수석 부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보잉은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생산업체이자 방산업체입니다. 샤나한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로버트 월크 현 부장관을 대신해 국방 예산과 군 휴대와 보건 등 중책을 담당하는 국방부 2인자에 오르게 됩니다. 백악관은 샤나한 지명자가 보잉사에서 공급망과 운행 책임을 담당했었고 앞서 보잉 737, 747 등 다양한 기존의 관리 감독 분야를 책임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